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재판정에 끌려가고 또 재판정에서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결과들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엄격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세 가지 결과, 세 가지 단계별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반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얻는 그게 이제 첫 번째 결과였고요. 두 번째 결과는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사람들이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하는 이게 두 번째 결과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처음부터 결과들이 조금 조금씩 확장이 되어져서 처음에는 그 장소였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확장이 되어졌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 전반에 미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악독한 반응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으로 확장이 되죠. 먼저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고문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악독한 일을 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면 참 하는 사람도 괴롭죠. 그런데 이게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막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참 그 기세를 꺾기도 어렵고 당해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나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단 사울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겠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고 교회도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마땅해 이렇게 이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고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만 순교한 게 아니라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는 거죠. 박해만 당해도 힘든데 큰 박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결국 흩어지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흩어진 분들이 원래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를 이루었던 분들인데 다 어찌 보면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악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다 공용으로 썼던 분이어서 흩어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뭐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님 그래도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예전에 이 주기철 목사님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셨죠. 그래서 장례를 치러라 이렇게 내주었는데 시신을 내주었는데 시신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일제시대 때 그 눈치를 보느라 그래서 교회 중에 몇 뜻 있는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돈도 너무 없고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장례를 못 치루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교회 앞쪽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관을 마련을 못해서 사과 박스를 몇 개를 뜯어가지고 붙여서 그걸 주기철 목사님 시신관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었던데 참 그래도 이렇게 시신을 거두어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워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누가 나는 스데반 집사님이랑 친합니다 이러고서 가까이 가서 이거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줬던 분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감옥에 넘겼다. 이 옥에 넘겼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분위기는 아픔과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감옥에 갇혔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부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크게 박해하는 모습이 된 거죠. 결과를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였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돌로 쳐서 한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성에 앉아서 지금 맨 마지막에는 교회 전체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악한 모습이 더 확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참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사탄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장면은 생소한 장면입니다. 여지껏 사도행전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 중에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은 외적인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성도들의 믿음으로 잘 이겼고 그리고 뭐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직분을 감당했고 그 결과 성도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결과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앞에 있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성도들이 단단하게 묻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수적으로 부흥한 게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직격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난인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당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지껏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지껏과 지금은 굉장히 생소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지껏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니까 또 그 안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생소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이것이 이걸로 교회가 끝이 났는가? 정말로 이 장면이 교회가 끝나는 장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도행전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은 순서가 있습니다. 내용의 순서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으로 땅끝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문을 닫는 장면 이러면서 이제 끝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이 장면이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망해서 문 닫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흩어진 사람 중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전에는 안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4절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마무리가 되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단을 나눌 때 어떤 때는 7장 끝절까지를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나눴다가 어떤 때는 8장 3절까지를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나눴다가 사마리아 교회를 나눌 때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나눴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말이면서 동시에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한 거예요. 중요한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함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그걸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참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소천하셨으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시면 위로할 때에는 천국에 가셨으니까 더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이렇게 위로받으시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더 이상 못 보게 되니까 마음이 슬프잖아요. 마음이 슬프니까 눈물이 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눈물 난다고 막 웃고 떠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데 현실만 놓고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엔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지금 당장은 구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문을 닫고 더 이상 교회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몰랐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이후의 일들을 다 준비해 두고 계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과정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자체가 아 이건 안 힘들어 이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든 것은 힘든 거죠. 눈물이 나올 때는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그런 믿음과 소망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흩어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앞에 나왔던 세 가지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똑같은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다 알고서 이걸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이렇게 읽다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치우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갈 때 요셉이 자기가 왜 팔려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애굽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중에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노예가 되었다가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결국 부당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자기가 왜 감옥에 갔는지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냥 푹 썩고 있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간 지 근 30년이나 다 되어서 20년 다 넘게 지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기근을 만났을 때 형들도 먹여 살리고 형들의 자녀들도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요셉은 그 이유를 다 알고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 때문에 결국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터키 각 지역의 로마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한국 땅에도 교회가 세워질 거다. 이거를 알고서 흩어졌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보면 모르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이 어려운 과정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까? 이거를 알면 조금 더 소망이 생기고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는지 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로 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채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차츰 조금 조금씩 빛을 보고 하나님 뜻을 조금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5년 뒤에 어떤 경우에는 10년 뒤에 요셉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넘어서 아 하나님이 그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잘 모르겠을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안 베푸시거나 준비된 일이 없다. 결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봐도 귀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자신의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들이 현재 알 수 없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그들도 고백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백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면서 멀리까지 보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오늘 하루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이틀치를, 1년치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의 고난이건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모습의 고난이건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역사하심을 받아 누렸다고 간증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모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소망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 육신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주님께 소망 두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알지 못하는 또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